안준혁, 내말잘 들려? 오케이. 뭐라고 한마디 해봐요, 안준혁. 잘 들립니다라든가 이런 말.
잘 들립니다.
오케이. 이제 마이크 꺼버릴게요.
네.
이제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렇지? 안준혁 대답해 봐. 말하려고 해도 안 되지. 방금 전처럼. 한주 씨 안녕. 네, 오케이. 됐어. 이제 다음에 발제할 때, 다음 주에 발제할 때. 이따가 지금 내가 다시 뮤트를 해제를 하면 그때 말 한번 해 봐. 안준혁. 오케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니까. 오케이, 오케이. 재밌지? 지하예수님 입장하시면, 예, 안녕하세요. 지하예수님 입장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한번. 코린. 코린 기능이 있을 텐데. 나는 호스트라서 그런 기능이 없고.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저기 제주도 지진 났다던데 괜찮은가? 오케이, 그렇지. 마라도 있는 데라고 해도 많이 흔들렸을 텐데. 집에 귀중품을 두면 안 되겠군, 제주도 사람들. 그런데 다음번에 제 2강이 누구더라? 다음 주에는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발제 스터디합니다. 다음 주에는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스터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혜민 씨도. 네. 네. 퀴즈 S 123. 1, 2, 3 저런 숫자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지금 PC로 접속한 사람이 있으면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입장한 분 중에 컴퓨터로 듣는 사람 있으면 잘 들리는지 한번. 오케이. 자동으로 붙었어요? 접속하니 자동으로 붙었다고? 그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뜻이고. 아드테1122님, 저는 호스트라서 그런 기능을 잘 모르는데, 지하에서님 들어오셨구나. 지하에서님 들어오셨으면 손들기 기능이 혹시 어디 있나 한번 눌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해요. 그러니까 손들기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말할 수 있도록. 오, 그렇구나. 말해보세요, 지하에서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하에서입니다. 그럼 내가 조금 이따
그러면 내가 조금
뮤트
이따 뮤트
시킬게요.
시킬게요.
네?
뮤트
뮤트
시키더라도 놀라지
시키더라도
마,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 끄는 저거 되거든. 저
네.
지하에서님 저 보내신 발제문 저기 검토해 달라고 보내신 거 읽어봤는데 저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 거기에서 기억의 장소라는 부분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은 그 처리 정리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개념 설명이 각주에 나오죠. 그쵸? 그것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박물관과 기념관, 이게 독일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는 박물관과 기념관이 독일에서는 나치 시대의 시기에, 시대라기보다 나치 시기에 기억을 처리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기억의 장소도 중요하다.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기억의 장소도 중요하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처리, 그리고 이렇게 슬러시하고 정리,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각주로 있어요. 예, 오케이. 아래쪽에 각주로 있으니까 그 각주에 있는 내용을 좀 발제문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답변을 드릴까 하다가 이메일로 답장을 할까 하다가 저기 다른 분들도 참조하시라고. 이해가 되셨죠? 지하에서님? 내가 뮤트를 해놨으니까 타이핑을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안 고친 건 저에게 나중에 보내주시면 돼요. 이번에 지하에서님 벌써 보냈어.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까 지하에서님이 뭐라고 할때저 다른 사람들도 들렸죠? 안준혁 들렸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걸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엔 제가 하지만. 네,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발제하실 분들은 제가 지명을 하거나 들어오시면 손들기 기능을 해서 말할 것을 신청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입딱 다물고 있으면 1월 14일 그러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뭘 벌써 에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어요. 들리는데 제가 한 얘기가 이렇게 또 울려서 저쪽에서 한번더 들리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할 때좀 멀리 떨어져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처음 해보는데 시행착오를. 네, 호동님도 여기 오케이. 다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 요즘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은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자고 간대요. 이제 안 나오는 게 습관돼서 나오기가 귀찮아서 그런다고 해요.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이걸로 하니까 뭐 나오고 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자, 27분인데, 뭐 총괄 세미나니까, 뭐 갑자기 나중에 들어오는 분들이라 해서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없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여러분들 저 강독 자료를 그동안 그 강독 자료, 제가 포스트잇에다 업로드를 했던 강독 자료가 다 해서 27장. 그죠? 엘레테님, 오케이. 27장이고, 그 다음에 할리웰 서 인트로덕션 그거 번역한 게 6장인가? 7장인가? 그렇죠. 예. 그거 7장인가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제 할리웰 인트로덕션 거기에 보면은 요 시약의 할리웰 인트로덕션 그게 그 시놉시스하고 퀘스티오 둘 다를 형식적으로 보면 시놉시스하고 그다음에 퀘스티오 둘 다를 잘 결합해 놓은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네, 시놉시스하고 퀘스티오를 잘 묶어놓은 형식의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할리웰 그 서 인트로덕션 그런 글들을 보고 이렇게 고전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런 게 아주 즐겁다기보단 아니 저는 즐거워. 저는 즐거우니까 제 기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즐거울 날이 있을 것이고 즐거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리웰 인트로덕션 그게 시약을 연구하는 전문가니까 번역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그런 거니까 그거를 그 보면 아 요약 그 할리웰 인트로덕션을 보면서 요약한 부분은 요러요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출연해서 요약을 했구나. 그러니까 시놉시스를 했구나.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 할리웰 서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제가 일부러 할리웰 인트로덕션, 예, 안녕하세요. 일부러 할리웰 인트로덕션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그 번역을 했어요. 그게 그런 게 이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업로드해둔 그 총괄 세미나 강독 자료 거기 보면 시놉시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놉시스에서 그 모방 비극의 목적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서사시와 비극, 시의 보편성과 언어 이렇게 네 가지 항목만을 집중적으로 시놉시스에 모아놨죠. 이런 것도 이제 왜 네 가지 항목이냐를 이제 덧붙이면은 바로 고전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고전에 대한 그 집약이 되겠죠. 썸머리라고 하는 말이 썸머리 그 순마 라틴어로 순마라고 그러죠. 그 단어가 그 순마 테올로기카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 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마라고 하는 말을 대전이라고 번역을 일본 사람들이 아마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쓸 텐데 그냥 요약집이에요. 요약집 순마 테올로기카 신학 대전 해설서도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안 읽으셔도 돼요. 신학 공부 집중적으로 하는 분 아니면. 순마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썸머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순마라는 말은 히라버 시놉시스를 라틴어로 번역한 게 순마죠.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약은 전부를 다 옮겨놓으면 요약이 아니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요약을 하겠죠.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시놉시스에 넣어놓은 이 네 개의 항목 모방과 비극의 목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서사시와 비극, 시의 보편성과 언어 시의 보편성과 언어 이거는 항목을 따로 해도 되겠지만 페이지 분량상 그냥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항목이 우리가 시약을 지금까지 강독을 한 다음에 이 다섯 개 항목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목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여기 요약집에다가 시놉시스에다가 제가 담아두었습니다. 지금 그 강독자료 상단에 있는 부분 있죠? 그 상단에 있는 부분을 보면 항목을 자세하게 쓰질 않고 과로하고 2강 참조, 3강 참조 이런 식으로 해놨죠. 이게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렉티오, 즉 강독을 했기 때문에 강독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강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강독을 했으니까 강독한 사람들은 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놉시스를 만드는 방법 아셨어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어디 뭐 비싼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학생들하고 함께 이렇게 시놉시스 만드는 법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놉시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지금 퀘스티오는 이 중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것 또는 이 시놉시스를 만든 사람이 강독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좀 진지하게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퀘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독을 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 제기. 그 문제 제기를 제가 세 가지를 써놨는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이제 모방의 진리론. 모방의 진리론 이 부분은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근대의 예술론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할리웰 인트로덕션의 근대의 예술론, 낭만주의 예술론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할리웰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의 목적, 관객의 만족과 자기 만족, 윤리학적 함축 이것은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시약을 왜 썼을까?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분명히 정치학이나 수사학이나 수사학은 물론 참조를 해야 하고 정치학이나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런 것도 참조를 해야 되고 심지어 자연학이나 형이상학도 참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창작 예술론 이 창작 예술론은 그런 학문들 즉 자연학이나 형이상학에서는 원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실천학에 속하는 윤리학이나 정치학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부수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준다 하는 의미를 보여주겠죠. 그게 윤리학적 함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실천학과의 연관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인간의 삶에서 올바로 사는 것을 연구하는 것, 즉 실천학인데 올바로 사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올바로 사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술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영화를 봐서 뭐 해? 뭐 또는 뭐 소설 읽어서 뭐 했겠어?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대답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시약의 의의, 이거는 특히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서 새로운 미학이론 또는 창작예술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끄집어낼 때는 꼭 시약이 참조되었다. 이런 아주 정통적인 의의가 있고 그 의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읽어볼 책으로 C.S. 루이스의 신라곤 서문 이렇게 써놨는데요. 굉장히 홍성사에서 나온 건데 책이 굉장히 얇아요. 이런 책은요. 신라곤 서문 혹시 읽어본 분 있으세요? 이 책? 없으세요? 있으세요? 신라곤이란 말 표현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잃어버린 낙원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신라곤이란 표현은 일본식 번역어 표현이고 신라곤 그러면 왠지 좀 그 분위기 좀 이상하잖아요. 잃어버린 낙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신라곤 서문 요 책은요. 제가 퀘스티오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부터. 신라곤 서문을 여기다 거론한 이유는 이 책을 읽어보면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한 번쯤은 강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20주째잖아요. 이 정도면 20주면 5달이잖아요. 다섯 달이고 그냥 물 20번이니까 그냥 얼핏 산수로만 계산해 봐도 19시간이야. 19시간 동안 이렇게 강독 자료 보고 번역한 거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한 아주 시약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강독을 한 사람이면 신라곤 서문 같은 책은 읽기가 쉬워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라곤 서문 읽고 지식을 더 늘려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책을 권한 이유가 이걸 읽고 아 시약 강독을 했더니 이런 얘기들이 그냥 술술이 읽히네. 서사시에 관한 뭐 이건 이제 밀턴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밀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영문학자 중에서도 밀턴 연구한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따라서 시약만 제대로 강독하고 시약에 나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뭔가 기본적인 지식만 쌓아도 밀턴에 관한 그 루이스의 신라곤 서문 이 정도는 읽으면서 이 저자가 루이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짐작할 수도 있고 해명이 돼요. 읽으면서. 게다가 루이스는 이제 아주 그 독실하기도 하지만 독특한 신학자적인 점이 있거든요. 홍성사에서 요즘에 그런 책만 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그런 거 저 40주에 걸쳐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냥 주마관상격으로 읽은 사람이라 해도 기독교 역사 정도만 읽었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강독하고 기독교 역사 정도만 딱 읽으면 신라곤 서문 이런 거는 그냥 쓱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두꺼운 책을 소개하기보다는 얇은 책 하나를 소개해서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연시에 효능감을 느껴보시라고 시약을 읽은 효능감 내가 뭐 밀턴 알아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몰라도 돼요. 근데 읽으면서 이렇게 낯설고 밀턴의 신라곤에 관한 어떤 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평론이 아주 고급진 평론이거든요. 루이스 평론이 아주 고급진 이런 평론이 이렇게 읽히는구나 그랬을 때 시약 강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추천을 해놨습니다. 말 나온 김에 추천을 하나 더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가 이번에 그걸 전공한 그 김재용 박사에 의해서 다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까치 출판사에서 나온 예전에 변증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라고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요 책은 토피카 이 책은 정말 시간이 많고 인생이 길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강독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거 굉장히 여러 번 읽었고 제가 이 변증론이니까 제가 변증법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었고 그래서 이 책 좋아하고 같이 읽고는 싶은데 아마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요. 토피카라고 하는 요 책 있죠. 요 책이 왜 좋으냐 왜 필요하냐 이제 이거는 정말 시약에서 확장된 독서로 가는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시약에서 확장된 독서로 나아갈 때 토피카를 읽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지난번에 은유에 대해서 했었죠. 은유. 예, 18강 우리 하면서 메타포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은유 연습 많이 하셨어요, 참? 지금 숙제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멋진 은유 만들어서 저거 하는 거 훈련했나 숙제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숙제 은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했죠. 네, 종에서 유로 뭐 이런 것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되고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 맥락에서 말을 잘 하는 것 이게 은유의 넓은 의미에서의 은유에 해당해요. 수사학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상황 맥락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우리가 자기 방구석에 혼자서 앉아서 방에서 혼자서 평생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상황을 잘 읽는 힘, 그게 은유를 말하는 힘의 밑바탕에 놓여 있어요. 상황을 잘 읽는 힘. 자, 적어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시약 강독한다 그러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A4용지 한 매짜리 그 강독 자료를 업로드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적어도 우리가 이 강독을 할 때는 이 강독 자료라는 것을 공통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토포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토포스라는 것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토포스, 장소인데 사람들이 장소라고 하는 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곳인데 공통으로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자 어떤 경우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런데 카타르시스가 일어났을 때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 그 영화 보면 뭐 같이 보고 있는데 영 그 몰입 안 되고 감정 이게 표출을 못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하긴 여기 지금 강도하러 오신 분 중엔 그런 사람을 사귀질 않겠구나 애초에 지금 제가 보기엔 여기 오신 분 중에 그냥 나하고 그 감정 공유가 안 되더라도 뭐 그냥 그를 용인하고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는 분은 글쎄 제 편견일지 몰라도 없을 것 같아. 지하의 스님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뭐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요? 안 하세요? 그런 사람 없죠.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친해지질 않죠. 그게 애초에 안 되면 그죠? 가끔 해요. 예. 아 진짜 지하의 스님 역시 발제하겠다고 나선 분답게 훌륭한 분입니다. 가끔 합니다. 저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저는 일단 사람을 만나면 요새 무슨 책 읽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그 책 딱 듣고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은 전혀 없으니까 어쨌든 저 사람을 앞으로 정리하고 끊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하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공통의 화제 또는 공통으로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뭐냐 토포스예요. 토피카라고 하는 책은 토포스에 관한 논변을 담고 있는 거죠. 그걸 변증론이라고 그럽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그걸 변증론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방학이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초고를 끼적끼적 해둔 거 있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듬어서 변증법에 관한 책 찾아서 시리즈로 쓸 예정입니다. 거기서 다루기는 할 텐데요. 그걸 변증론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루는 걸. 그게 토피카라고 이번에 나온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비극의 목적 거기 있죠. 창작물은 관객의 즐거움에 관계한다. 그랬습니다. 테아테스의 즐거움에 다시 말해서 시인과 육광에서 그때 했었죠. 시인과 관객 사이에 공통의 즐거움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 공통의 즐거움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통의 토포스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법이고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심정이 필요해요. 심정이 필요하니까 그 윤리학의 그 방법론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움직여야 그 흔히 하는 말로 짠한 마음이 있어야 동정심이 있어야 그 사람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공통의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공통의 장소를 마련할 때 말로 마련할 수도 있지만 말로 마련하기가 좀 어려우면은 이런 행동으로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시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의 중에 하나가 뭐냐? 윤리학적 함축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약을 연구하고 시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사학을 공부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자백을 하자면 이게 저의 굉장히 그 단점인데 어쩔 수 없이 몸에 붙어 있는 건데 저는 선생 노릇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91년부터 시간 강사 했으니까 선생 노릇을 지금 이제 30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직업은 아니지만 뭐 공식 직업은 아니지만 선생이 직업이잖아요. 누가 저한테 칭찬하는 걸 제가 잘 못 견뎌요. 왜냐? 이 칭찬하는 것은 그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서로 좋자고 하는 얘기일 텐데 선생님 이게 대단해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매기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대단한 게 당연한 건데 왜 대단하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누가 저한테 대단해요. 뭐 선생님 이거 진짜 엄청났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청난 일도 없지만 이제 그 사람이 과장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의 본능적으로 매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딱 들었을 때 아, 지금 나한테 그 저 말을 하는 분은 분명히 좋다고 하는 얘기다. 정말 순전히 좋은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안준혁 군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안준혁 군 칭찬하면 아유 안준혁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매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칭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어때요? 칭찬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예. 네. 말로 해보세요. 제가 스피커 켜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마이크 안 켜져요? 제가 해볼게요. 지금 아까 뮤트를 시켜놔가지고 그게 계속 뮤트 상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가 안 켜지나 봅니다. 예, 한번 뮤트 시키면 안 되겠네. 손들고.
아, 선생님, 들리십니까?
예, 안준혁 씨 말해봐요. 지금 다음번 세미나 하기 위해서 안준혁 씨가 발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다른 분들도 들어보세요.
학생이 주눅들게 하지 않으려고 예.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네, 근데 뭐 잘한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조심스러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뮤트 해도 되죠? 네. 그 우리가 저 뭔가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항상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게 언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조가 있고 상황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극은 행위를 모방한다 그랬고 성격과 감정이 행위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행위라는 것은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어조, 어투 그런 것 있죠. 또는 말하는 속도 이런 것들 다 행동 안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서로 이게 맞아 떨어질 때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의미를 합니다. 그게 시약을 읽은 다음에 꼭 수사학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시약을 읽고 수사학으로 보충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윤리학적 함축까지 제가 퀘스티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관객의 만족과 자기 만족 이 부분 얘기를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잘 모르던 시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가 시인이 자기 혼자 즐기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떠오르질 않았을 거예요.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비극 작가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현대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결코 거기에 소급시켜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예술사의 영역에서 예술사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보면 예술은 예술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관객의 만족 또는 뭐 구경하는 사람의 만족과 자기 만족 이 두 개의 목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의 시대가 언제부터냐 이거 가지고 많은 그 논변들이 있죠.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술의 목적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밝히는데 또는 윤리학적으로 선한 인간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과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면 진리를 따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아주 경직되게 플라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플라톤의 국가 3장에 보면 그 논의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0장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플라톤처럼 지나치게 경직된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와 예술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안 됩니다.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 예술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술에 대한 그런 생각, 진리와 예술의 관계, 그런 관계가 중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중세 미학에도 반영되어 나옵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쓴 중세의 미와 예술이라는 책이 있죠. 그게 지금 제목이 그대로인가요? 제목이 그대로인지 모르겠는데 움베르토 에코가 쓴 중세의 미와 예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세의 미와 예술. 그게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게 한때 품절인가 절판인가 되었다가 아마 열린 책들에서 다시 출간되었을 겁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중세의 미와 예술 그것 읽어보면요. 그런 책 읽을 때 처음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해요. 그런데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공부하고 지금 오늘 저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퀘스티오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책 읽을 때도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중세의 미학에만 고유한 개념들이 있는데 아 이거 읽다가 시학에서 안 본 것 같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중세 미학에만 고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따로 독서 카드에 적으시면 돼요. 그런 책들은 중세 예술에 관해서는 르네상스에 관해서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왜냐? 거기는 기독교의 진리론이, 즉 신학이론이 예술을 아주 지도하고 이끌어간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술에 접근하기가 중세의 미학. 좀 우스개로 말해보자면 움베르토 에코는 그걸로 저 전문 연구자의 입지를 다졌잖아요. 그러니까 움베르토 에코는 좀 쉽게 하는 셈이죠. 르네상스 연구하는 것보다 중세 연구하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상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상징.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규약이죠. 그렇죠? 뭐 상징. 뭐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 그럴 때 그게 규약이잖아요. 약속이 거기에 있어야 되죠.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만들었느냐? 성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신학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도식화해서 말해보자면 중세의 미학은 성서 연구에 달려 있어요. 중세 미학 연구는 성서 연구에 달려 있습니다. 즉 상징 연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 연구는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플라톤에서 시작되었죠.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창세기와 만나다. 그 책입니다. 박영희 박사가 번역한 거 있죠?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거. 거기에 보면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진리로서 예술 작품을 이끄는 방식을 연구할 때 필요한 상징 분석 또는 상징 해석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 그 창세기와 만나다에 있어요. 시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주변으로 외연이 퍼져나가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모방의 진리론 거기서 얘기를 해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론과 진리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진리론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참된 것이 인간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참된 것이 인간 바깥에 있다. 그래서 요런 생각을 뭐라고 부르느냐? 오브젝티브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 OBJECT, OBJR이 아니라 J입니다. 제가 오타. 오브젝티브, 네, 오브젝티브. 객관적 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실제라고 하는 것은 저 진짜배기. 진짜인 것이 저 바깥에 있다. 그거는 고대적인 사유예요. 고대 사람들은 다. 신은 어디에 있어요? 중세에는 저 위에 있잖아요. 하느님은 저 위에 있고 위에 있는지 뭐 곁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오브젝티브 리얼리즘. 즉 진리는 다 저 바깥에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미메시스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미메시스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왜 미메시스가 계속 문제가 되느냐?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티브 레알리즘에 딸려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레알리즘은 존재론이고 그 존재론에 딸려 있는 미학이론이 미메시스론이에요. 모방의 진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모방의 진리론 이렇게 돼 있죠. 퀘스트의 그 소제목, 첫 번째 소제목이 그 진리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존재론하고 인식론하고는 사실 서로 구별되지 않아요. 미메시스가 인식론이에요. 인식이론이에요. 진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묶어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근데 존재는 진짜인 존재죠. 그렇죠? 참된 존재. 참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진리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럼 참된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니까 그게 존재론이고 이야기한다는 건 말하는 것이니까 그게 내가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식론이죠. 그래서 진리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존재론하고 인식론이 결합되어 있는 말이죠. 참된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런데 그 좀 저처럼 보수적인 철학 개념을 가진 사람은 인식론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존재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 온톨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온이 존재고 로지가 로고스니까 이것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 안에 이미 이야기가 들어갔으니까 인식론이 들어간 셈이죠. 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하고 둘 다 오브젝티브 리얼리즘이다. 객관적 실제론이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저 바깥에 있다라는 게 객관적 진리론이에요. 그러면 내가 옳다면 옳은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뭐겠어요. 진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죠. 진리가 나한테 있다. 서브젝티브 리얼리즘이죠. 그런 건. 서브젝티브 리얼리즘은 결국 뭐겠어요? 서브젝티브 리얼리즘이 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주관적 실제론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설득이에요. 주관적 실제론. 선전선동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객관적 실제론에서는 모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진리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 모방했느냐. 이게 핵심 문제가 되겠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론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진리론의 기본적인 것은 오브젝티브 리얼리즘으로 갔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는가? 이제 플라톤의 경우에는 모방 개념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모방 개념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 개념의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러면 모방 개념의 차이는 예술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철학고전 강의에 보시면 제가 그 선분의 비유는 빼놓고 얘기를 했는데 선분의 비유 말고 그 뒤에 동굴의 비유 있죠. 동굴의 비유에 보면은 그 참된 진리를 찾아서 동굴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볕을 보고 해를 보고 그럼 그 사람이 뭐냐?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물론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플라톤은 동굴 안쪽은 진리가 전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 보면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굴의 비유에.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런 그림자라는 건 뭐겠습니까? 모방물이죠. 모사물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림자를 보고 열광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 그림자도 어쨌든 간에 뭔가 진짜인 것에 진짜인 것에 리플렉션 아니냐, 반영물 아니냐. 그러니 그것도 연구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진리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느슨한 모방론이라면 플라톤은 좀 엄격한 모방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예술 개념에 대해서도 또는 예술의 목적에 대해서도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것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의 예술론은 8강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근대의 예술론에 대해서 한마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할리웰의 인트로덕션 거기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리웰 그 부분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비극에 대한 현대의 태도는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와 같은 도이치 이론가들의 논의의 귀결에 따라 형이상학적 실존주의적 경향을 압도적으로 띠고 있는데 이 경향은 비극을 파악하는 핵심으로 비극적인 것의 암울한 본질과 다른 것으로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개념을 판별해내려 한다. 그렇게 돼 있는 그 번역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그 비극에 대한 현대의 태도.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세 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헤겔하고 쇼펜하우어는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이 세 명을 거론한 거 제가 그때 해설 녹음에다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려놨던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했던 게 뭐냐면 헤겔하고 쇼펜하우어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헤겔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쇼펜하우어도 시간 강사로 강의도 개설하고 그랬는데 헤겔이 그 개설한 시간에 자기도 막 맞불 놓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헤겔 전공자라 헤겔 편을 들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어 생각에 좀 동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쇼펜하우어하고 니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니체가 쇼펜하우어가 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읽다가 니체가 뭔가 영감을 크게 얻었다고 니체 입으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쇼펜하우어하고 니체 이 두 사람이 한 패고 헤겔은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요 세 명,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요 세 사람이 있죠. 요 세 사람은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해서 일정한 정도로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 있는데 헤겔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진리는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좀 공유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관적이라고 해서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그 진리론을 갖다 얘기할 때 인터서브젝티버티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를 간주관, 사이간자 있죠? 간주관성이라는 말을 써요. 간주관성. 거기 근대의 예술론 있죠. 근대의 예술론. 그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물론 이게 공감을 얻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관객들과 함께 공감을 얻는다고 할 때도 진리는 분명히 우리 관객과 나 시인과 배우 모든 사람 바깥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사람들은요. 진리가 그렇게 바깥에 있지 않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만들어간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학에서 좀 논의가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답니다. 그런데 근대의 예술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런 거다. 즉 진리론하고 예술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뜻밖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에 관한 논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에 관한 논의, 즉 존재론이 예술론하고 깊은 관계에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이 정도로 하고 그 질문을 오늘 좀 넉넉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마이크를 켜놨으니까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드세요. 발언 신청을 하면 제가 스피커를 드릴 테니까 아니면 뭐 문자로 하셔도 좋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미학과 예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미학과 예술의 차이는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미학은요 철학의 한 분야예요. 미학은 그래서 미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 즉 진리론이에요. 진리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예술학, 예술학은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그 시놉시스를 보면 세 번째 항목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있죠.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런 걸 따져 묻는 게 예술학입니다. 즉 진리론 자체를 진지하게 따지지는 않고 예술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궁리. 그 다음 예술철학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인터서브젝티버티를 통해서 사람들을 아름다움으로 이끄는 것이 어떤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따져 묻는 게 예술철학입니다. 이 차이는 예술, 미학과 예술, 예술철학, 예술학, 예술철학의 차이. 요거는요, 에로스를 찾아서 주해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학은 뭐, 저기, 그냥 미학은 존재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되셨어요? 예. 다른 분 또 물으세요. 쓰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발언 신청하셔도 좋아요. 오늘은 저 마이크 안 꺼놨으니까 발언.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발제하는 거 있죠? 공공역사라 무엇인가 스터디 그거 하는 거. 예. 오늘 벌써 지하의 선임은 자신이 1월 14일까지 써야 되는데 오늘 12월 14일인데도 벌써 발제문 한번 봐달라고 저에게 보내셨어요. 굉장한 분이야. 깜짝 놀랐어요. 예, 다른 분 질문 또 하세요. 아유, 20주 동안 하느라고 저는 뭐 이게 뭐 업이니까 재미 삼아서 정말 즐거움 삼아서 하는데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이 오신 분들 시약 읽는데 이게 공부하는데 도움들이 좀 되셨어요? 그게 늘 궁금해. 결국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걱정이 늘 있어요. 자, 질문 안 들리시나? 질문하라는 얘기가. 네, 많은 분. 뭐, 네. 물결 무늬가 있는 것은 매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은 혼자 읽긴 좀 까탈스럽죠. 그죠?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어디가 안 중요한가? 게다가 천병희 교수 책들을 많이 읽는데 천병희 교수, 네, 그치. 셰익스피어 읽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천병희 교수 번역본을 많이 읽는데요. 가독성이 좋다고 해서. 저 그분을 결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분인데 번역본들을 읽어보면 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아. 라고. 이게 너무 가독성 따지서. 그래서 손명현 선생님 번역본을 가지고 꼭 한 번은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랬습니다. 다른 분은 어땠습니까?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저기 뭐예요? 저 강독자료 올려놓은 게시물 있죠? 거기다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도 알아볼 수 있게 답을 해드릴게요. 이 얇은 채를 넘기는데 쭉 다가왔다고요? 예, 그건 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예, 감사합니다. 호동님에 쓰셨어. 비극은 애련과 공포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의 배출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신은 모든 것을 꿰뚫기에 카타르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적인과 신적인 굉장히 명확히 나누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철학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관상적 생활은 인간적인 것인지요 혹은 신적인 것인지요. 형이상학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신적인 것을 향해서 관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질문 읽으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형이상학에 나와 있어요. 멜레테님, 괴롭죠? 명확히 나누고 신적인 것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감. 철학적 인간이 추구하는 관상적 생활은 신적인 거예요. 추구하는 것은 신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비록 인간적인 것이지만, 인간적인 삶을 살지만 신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요. 그럼 멜레테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의 그 결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인은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관상적 생활은 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관상적 생활을 해야겠죠. 예, 그렇죠. 철학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형이상학 맨 마지막에서.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해겔이 쓴 논리학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럼 해겔의 논리학이 바로 존재론이거든요. 존재론을 논리학이라고 해요, 해겔은. 근데 그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마지막 구절을 인용을 해놨어.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겔의 논리학은 쫙 읽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대한 반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다 인용을 해놨어. 제가 생각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 해겔. 이 해겔 논리학을 전체를 다 쓴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해놨어. 그럼 이게 매기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해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더라인가를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겔 논리학의 전체적인 구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강의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건 정도는 해겔 논리학 읽는 법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없으세요? 20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6번에 걸쳐서 예 아침 이슬판 그럼 이제 문학과 지성판을 통해서 나머지를 처리해야죠. 그죠? 무보님, 그죠? 네. 다음 주부터는 가볍게 스터디. 네. 고생들 하셨어요. 간주관성, 네. 바로 그겁니다. 간주관성이라는 말이 토포스예요. 그러니까 변증론이 중요하죠. 이해가 되셨죠? 질문하신 분. 미메시스님, 토포스가 오늘날의 용어로 간주관성이에요. 토포스가 간주관성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토포스가 간주관성이에요. 그냥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말 계속 이렇게 저렇게 번역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돌려막기들 하고 있는 거죠. 고생들 많으셨어요. 10주 동안 아주 재밌었습니다. 뭐 꽃 그만 보내시고 아주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 네네 저도 좋았어요. 네 로사님. 아 로사 팔사님은 멀리 떨어진 지방이에요. 아이고 짜내라. 괜찮죠? 이렇게 하니까 그 멀리 있어도 이렇게 생생하게 좀 실시간으로 하니까 긴장도 되고 그죠? 예, 든든해요? 뭔가 든든하다고. 예, 로사님 제가 로사라는 그 세례명을 굉장히 좋아해. 그것만 알아두세요. 항상 좋아. 그게 열심히 들으러 오시니까. 우시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 시간 넘었으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아주 부담 없이 뭐죠? 그거 해야 돼. 우리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발제 안 하는 분들은 안 읽어도 돼. 그냥 가볍게 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네, 기대합시다. 다 같이. 호동님도 준비하시고. 네, 들어가세요.